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서 1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같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자를 멀리하라고 경고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그 뜻을 보면 바보,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 뭐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성품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어그러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적인 것과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세상을 사는 이유라고 하면서 주위에 부추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로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면 신중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항상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에 있는 이런 미련한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은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즉 죄를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죄를 일상생활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하는 죄의 무더기 같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흐름에 절대 휩쓸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절대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기쁨, 즐거운, 만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며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고통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쓴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인생의 쓴맛을 맛볼 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생긴 이 고통의 쓴맛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뭐 부모, 배우자, 가족, 친구라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은 곳의 고통은 나 외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도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눌려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주위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1절은 겉모습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견고해 보이는 악인의 집과 연약해 보이는 정직한 자의 장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사는 곳을 고정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정직한 자가 사는 곳을 계속 이동하고 옮겨 다녀야 하는 장막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집은 잘 사는 사람의 것이고 장막은 초라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자는 부유하고 정직한 자는 가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흥하게 만들어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성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합당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빨리 달리는 것이 맞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이라면 과감히 돌아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세상적인 기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환하게 웃고 즐거워 보여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잔치가 끝나면 근심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쾌락만을 쫓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슬픔 속에서도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이 있고 근심 속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는 세상의 웃음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슬기로운 자의 삶,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서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있을 사구역 신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또한 믿음의 삶을 살게 지켜주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해외 선교지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성수 장로님, 성경재 권사님, 신성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김의비 집사님, 김흥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광기 집사님, 진성아 집사님, 부친 이강덕 성도님, 그 밖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